신약성경 378쪽 주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어져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려라. 어떤 부덕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을 읽고 자연스럽게 2절은 어떤 말씀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1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논리적인 기대로는 2절에는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지질된 말을 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어떤 부덕과는 반대되는 어떤 덕을 잘 갖추라는 요구들이 이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상 굉장히 자연스럽고 기대되는 바이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2절에서는 이런 부덕한 행실들을 버리고 갓난아기와 같이 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자라나가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떠올려보면 갓난아이는 그 사리분별이 없는 존재이죠. 그 무엇을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엄마가 젖을 줄 때 좀 젖을 잘 물고 열심히 잘 먹어야겠다. 엄마가 30분을 넘기면 힘드니까 30분 이내로 열심히 먹어서 엄마를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적죠 여기는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를 젖 먹일 때가 제일 힘듭니다. 일단 아이들은 무슨 기준 같은 게 없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울면 젖을 물려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우시느라 굉장히 수고하고 힘드시고 밤마다 정말 피로하신 채로 잠에 드시니 내가 새벽에는 젖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아이는 없는 법입니다. 새벽 2시에도 울고 분명히 2시에 일어나서 젖을 물리고 잘 먹고 잤는데 또 4시에 일어나서 울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울고 그렇습니다. 자라 그럴 때는 안 자고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자서 축 늘어지고, 그래서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판단할 능력, 그리고 사리 분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절에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악덕들을 좀 제거하라, 그런 식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이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잘 그 염두에 두고 1장의 내용이 어떤 말씀들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받는 터키 지방의 곳곳의 산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의 정체성 같은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1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신자들, 대부분 이방인 신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나그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과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 신자들 모두를 포함하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실하고 긍휼이 많으신 그 어떤 일하심의 결과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강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절 이하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 3절에서 6절 정도까지, 5절까지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는 주로 목적어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3절부터 한번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그것을 간직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6절 이하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또 이어지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좀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롭고 신실하신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믿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평안하고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꽃길만 걷는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시험과 근심이라는 현실을 만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신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시험과 이런 근심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해서 굉장히 확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만 또 그에게 부활을 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썩지 않을 유업을 잊게 하시고 그 유업을 잊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세히 살펴서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은 그들 자신이 뭐 자기들의 그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자세히 살펴서 증언한 내용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이 터키 곳곳에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곳곳에 이르러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서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의 구원의 내용은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천사들도 신비로워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12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13절에 다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는 어떤 그러므로일까요?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 너희가 존재하기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너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을 곳곳에 보내어 너희에게 듣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으로 불러내셨고 그리고 천사들조차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이 구원을 너희들이 받았으므로 그 이하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시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은혜를 바라라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으로 부르고 계시니 거룩을 쫓으라. 하나님은 절대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라 이런 요구를 1장 전체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1장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 어떤 대조가 좀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과 영원히 남아있을 것들에 대한 대조이죠. 4절을 보십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어떤 것과의 대조일까요? 썩을 유업, 없어질 유업, 사라질 유업. 그 당시나 또 지금이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유산을 물려받는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다. 왕이 왕자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건 나라죠. 기업가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기업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땅, 삶의 터전, 그것들 물려주는 것을 유업을 잇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업을 준비하셨냐면 썩지 아니할 유업,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을 주신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업은 그것이 아무리 값어치가 많은 유업이라 할지라도, 유산이라 할지라도, 유산을 몇백억, 몇천억, 몇조를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유산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평생을 써도 모자라지 않을 유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간 쓸 내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못 쓸 때가 옵니다. 유업이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금은 소중한 것입니다. 금은 값어치 있는 것이죠. 금은 어떻게 얻습니까? 불로 연단해서 재련해가지고 가장 순수한 상태의 금을 얻게 됩니다. 그 불순물이 99.999% 있으면 24K 노란 황금, 거의 순금에 가까운 그 금을 얻게 되죠. 그렇게 불로 연단해서 99.99%의 24K 순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금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금이 사라지던가 내가 사라지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 그리고 그가 나타나시면 비로소 그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느냐? 불로 연단하여서 24K를 얻어도 사라지고 말 금보다, 순금보다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실함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없어질 것,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썩을 것, 썩지 아니할 유업, 이런 비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보배로운 피, 은과 금이 아무리 값어치 있다 할지라도 은과 금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뿌림을 받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정상화되는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의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 대조가 있고,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고 대조를 하고 있고, 또 24절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의 어떤 대조가 1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없어지는 것이고 그 가치가 유한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25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 소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1장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 전체에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콧김을 한번 후 불면 그냥 시들고 말아버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고 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멸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왕국 역사 내내 하나님을 기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콧김을 한번 불어볼까? 라고 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자 정말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그런 포로의 황망함을 그들이 겪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콧김이 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국에 임하자 약속의 후손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수백 년을 그 속에서 싸우며 또 왕국을 이루며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정확한 그 지점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여튼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티그리스강 유브라가데스강 하류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들의 어떤 난민촌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가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효화됐다, 취소됐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자 거기로 다시 보내진 상태. 아, 구원은 취소됐구나. 언약은 파기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백성은 시들지만 내가 한 말은 영원히 설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백성이 흥하기도 하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영광스럽기까지 해서 풀이 마치 꽃을 피운 것 같이 찬란한 그런 시기를 겪지만 그런 시기는 너무나 짧게 사라져버리고 풀도 결국 말라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깨시는 것이냐? 그 약속이 실패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죠.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처음 부름받아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 라고 절망했지만 좌절했지만 우리의 꽃도 우리 자신도 시들고 말아버렸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세워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는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품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능력, 구원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 그것을 가리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야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상이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너희를 불러서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신 그런 자들이므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방식에 충실한 반응들이죠. 이 세상은 경쟁적인 곳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더 많은 사람을 내 아래 붙잡아둘수록 내가 더 높아지는 피라미드 쌓기. 재화는 한정적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목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몫에 비해서 무한정 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더 독하게 살으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존재고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존재다 하는 차원에서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요구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독해야되고 더 잘 속여야 되고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내가 갖는 부를 늘리고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서 꼭대기에 서야 비로소 안전해지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하나님이 콧김 한번 불면 사라질 풀과 같은 없어지고 말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갓난아기가 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 존재,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갓난아기 같으라고 하는 거죠. 성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분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그가 보호하시고 그가 결국 완성하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라. 하나님이 너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희의 전 존재로 증거하기 위하여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갓난아이 같은 존재가 가장 장성한 존재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장 위대한 모범은 누구입니까? 청년 3부는 강선 목사님이요. 이래야 이 목회자와 그 이 양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인데 우리 청년 1부는 제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모범? 가장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유일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알기에 가장 장성했었던 사람, 가장 분별이 완벽하게 있었던 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설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사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장성하고 지혜롭고 자유로운 존재이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맞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분.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린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5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께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셨듯이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 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께서 드리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그 삶을 너희도 살아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방식대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삶의 방식이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가진 경제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을 네 앞에 굴복시킬 권력으로 너 그렇게 한번 일해봐라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 나는 경제력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권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야 그러니 내게서 물러가 라고 답하셨던 그 예수님의 답을 쫓아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고백하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삶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자로 서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경제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알아보게 살아봐 최소한 힘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맡기신 이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죠 사실 네가 실력이 없으니까 괜히 그런 말로 때우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 듣기가 십상이죠 그런 얘기를 감수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바보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호구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호구가 되셔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것입니다 왼편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편 뺨을 내밀면 우리의 기대는 아, 내가 왼편 뺨을 쳤는데 오른편 뺨도 내밀다니 이런 훌륭한 사람을 봤나 하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감복하고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허 이거 봐라 더 세게 예. 이런 바보가 있나 야 얘 봐라 왼편 뺨을 치니까 오른편 뺨도 때린다 너도 와서 때려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던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천박하고 똑같이 직물적이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곳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21세기라는 현실 헬조선이라고도 하고 뭐 N포세대라고도 막 명명하는 그 속의 한가운데를 그 세대로 살아가게 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는 거죠 거기에서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그래 더 많이 가져야지 더 악랄하고 더 독해지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사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온몸으로 드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정황, 이 사회, 이 조건 속에서 힘을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을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경제력을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그러나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리로 예수가 찾아오셨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이방인들이 아나톨리아 반도 곳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 신전에 둘러싸여 이방 세계관에 절어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똑같이 살아왔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제사장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속에서 너는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불러내서 너는 이미 지금 그 자리에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명명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서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명백하게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곧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리고 난 다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거나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는 긍휼이 없었다가 긍휼이 생기고 백성이 아니었다 백성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만 거기에는 어떤 연속성도 없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약성경 내내 강조해 오고 있고 결국은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덕을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십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부름받은 너희는 지금 너희의 수준과 상관없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칭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내 것이 아닌 불확실한 미래를 얻기 위하여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를 내일에 팔아넘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을 주장하신다. 우리의 운명은 확보되어 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긍정하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이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결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합니다. 그것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리며 증언하는 복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